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불신자들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어떻게 해서 악이 존재하느냐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불합리한 점도 하나둘이 아니고요. 또 뜻하지 아니하는 각종 재난도 재앙도 많이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면 잘 돌아가야 될 텐데 왜 이런 악이 생기느냐.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조금만 들여다보면 금방 이해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 대답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세상과는 어쩌면 전혀 다른 세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해서 이 세상이 아담을 포함한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깨어진 겁니다. 그 이후 사람들이 워낙 악하였기 때문에 노아 시대에 또 한 번 엄청나게 깨어집니다. 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 전에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지 우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굳이 상상을 해본다면 이런 거 하나쯤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처음 창조하셨을 때 사람들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 수명이 한 1000년으로 줄었습니다. 노아 시대를 거치면서 오늘처럼 한 100년으로 줄었습니다. 여러분, 1000년을 살던 사람이 100년밖에 못 살게 되면 이게 얼마나 줄어든 건가요? 이게 상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꾸로 영원히 살던 존재가 1000년밖에 못 살게 됐다면 이게 얼마나 줄어든 걸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눈으로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상상을 잘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런 일로 인해서 이 세상에 깨어지고 허물어진 이 세상에 이런 악한 모습이나 불합리한 모습들이 존재하게 된 거란 얘기죠. 달리 표현한다면 제한적이긴 하지만 사탄과 그 졸개들이 힘을 쓰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주기도문에 보시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은 뒤집어서 생각하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그렇게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이 아니란 뜻입니다. 아니, 그런 세상이 올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 사탄이 온전하게 심판을 받기 전까지는 우리 주변에서 제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 악한 모습들이 보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잠시라도 고개를 돌리시면 이 세상은 엉망진창으로 변해버립니다. 정치, 권력, 돈, 사람들의 지혜 이런 것들이 모이면 좋은 세상을 만들어갈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붙들어주시지 않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오히려 우리를 엄청난 고난으로 몰아넣는 일들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뭔가를 지켜주면 이것이 늘 흉기로 변하더라는 사실입니다. 노벨이라는 사람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것이 좋은 예가 될 겁니다. 참 좋은 일에 쓰여지기를 바라면서 만들어낸 겁니다만은 이것이 전쟁에서 쓰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된 것을 본 노벨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재산을 다 내놓았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원자탄을 만들었습니다. 기초를 제공을 다 했죠. 이것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희생시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뭐 좋은 거 하나 만들어놔 놓으면 이것이 사람의 손에서 결과적으로는 악한 일에 많이 사용이 되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혜가 아주 좋아져서 참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했다고 자랑스러워합니다. 사람의 생활을 많이 편리하게 해준 건 사실인데 곳곳에서 그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참 유능한 인간들이 하늘에 구멍을 뚫습니다. 오죽하면 지하 계속 저기까지 오염을 다 시켜냅니다. 사람 손에 뭔가가 주어졌을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세상을 망치거나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경우로 쓰여지는 경우를 우리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파괴되고 깨어져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좀 멀어진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런 세상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피를 흘리게 하셨단 말입니다. 처음 세상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깨어지고 이렇게 험한 모습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더 나은 다른 세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하셔도 될 텐데요. 그러나 그 더 나은 세상은 말씀으로 간단하게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독생자의 피를 통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런 세상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 세상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아니하고 더 악이 창궐하지 아니하도록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 그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세상이 정말 그런 세상인지 또 그런 세상 속에서 신앙인이 어떻게 소금의 구실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중간에 끊기가 어려워서 본문을 길게 잡아놓고 봉독할 때는 뒷부분만 조금 읽었습니다만은 3장 앞부분에 보시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참 교만한 짓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거대한 신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높이가 60규빗이고 폭이 6규빗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대충 환산을 하면 30m 높이에 폭이 3m입니다. 거대하다고는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좀 기형입니다. 짱대 비슷해요. 높은데 호리호리한 이런 신상이었습니다. 이런 우상을 만들어 놔놓고 전국에 있는 관리들을 전부 집합시켜서 그 앞에서 절을 하게 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권력을 가진 사람은 가끔 엉뚱한 짓을 좀 하는 듯 싶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으면 그러고 싶은가 봐요. 쓸데없는 고집을 부려보기도 하고요. 쓸데없이 밀어붙여보기도 하고요. 힘 있는 아이들도 가끔 보면 그런 짓 하죠. 뭐 비슷한 현상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힘이 넘쳐나면요. 괜히 애꿎은 벽을 한 번씩 때려봅니다. 온 세상을 주름잡는 왕의 권한을 가지고 이런 짓을 한번 해보고 싶어지는 것인진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도 있으리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여기에 모인 사람들을 유심히 보면 왜 그랬는지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는 듯합니다. 2절, 3장 2절을 한번 보셔요.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무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라고 합니다. 아마 제일 중요한 부분이 처음 시작하는 총독, 수령 그리고 끝부분에 보면 각 지방의 모든 관원 이런 편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될 듯합니다. 같은 표현이 4절에 있는데요. 4절도 참고를 해야 됩니다.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2절에서 언급했던 그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들을 이렇게 조금 다르게 부르고 있습니다. 백성들이란 말은 바벨론 사람, 바벨론 백성들을 가리킨다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 나오는 나라들이 뭐예요? 나라들. 바벨론이 한민족으로 형성된 나라가 아니란 뜻입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점령해서 그 위에 서 있는 나라가 바벨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라들은 바벨론이 점령한 여러 나라들, 거기에는 총독이 있죠. 그 다음에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이런 말 쓰고 있죠. 이것은요, 바벨론의 한 민족이 아니고 다른 언어를 쓰는 여러 민족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점령해서 한 나라로 끌어들였는데 그들을 불러서 너희들도 전부 이 신상 앞에 엎드리라 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목적은 각 지방에 있는, 여기 지방은 예전 같으면 이게 다른 나라입니다. 점령했던 나라들, 그 나라들을 다스리는 각 지방의 총독들, 높은 자들을 다 불러 모은 겁니다. 한 군데. 그래서 다른 민족, 지배하는 다른 민족의 우두머리, 각 지방의 총독들, 이런 사람들 전부 불러 모아서 이 금신상에 절하라고 하는 거죠. 다니엘서에 다니엘이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다니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새 친구가 나오는데 다니엘은 어디 갔을까? 이런저런 추측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행사가 아마도 전국에 흩어져 있던 여러 지방 관원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한꺼번에 행사를 치르려다 보니 다니엘은 중앙부처에 있는 사람이었으니 이 행사에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됐던 것 아닐까 뭐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적어도 종교적인 행사를 빙자해서 지방에 있는 여러 민족들의 두 대표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은 통치 권한을 강화하는 하나의 정책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충성을 강요하는 역할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전국의 통치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했다고 생각해도 될 거라고 될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신을, 소위 말하는 신을 말이죠. 나라를 통치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용하려고 했던 시도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성경에서 본다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북쪽 이스라엘 말이죠. 북쪽 이스라엘 초대왕이 된 여로보암이 자기가 세운 이 나라를 잘 지키기 위해서 남북을 완전히 갈라버립니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국경선을 넘어서 남쪽으로 가는 걸 막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 갔다가 돌아오지 않거나 그리 갔다가 나를 배반해버리면 나만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틀어막고 난 다음에 못 가게 하려다 보니 할 수 없이 베델과 단의 신상을 두 개를 따로 만들어서 우리가 섬겨야 할 하나님은 바로 여기 있다. 여기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틀어막고 있는 겁니다.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왕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신을 따로 만들어서 그를 섬기게 하는 이런 일들은 아주 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설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기독교에서 그렇게 칭송하는 로마의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버린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요. 참 재밌는 것은 이분은 죽기 직전까지 세례를 안 받았습니다. 세례를 안 받았다는 것은 기독교인이 안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전국의 감독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종교회의를 주재하고 교회를 통제해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 다른 이설이 약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허물어져 가는 로마를 다시 붙들어 세우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기독교를 이용한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상당히 우세합니다. 왜 세례를 안 받았을까요? 세례를 받으면 자기도 교회의 감독 밑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감독의 명을 들어야 합니다. 세례를 안 받아버리니까요. 그가 여러 사람 다른 민족을 치고 여러 사람들을 희생을 시켜도 교회가 탓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책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조차도 사실은 허물어져가는 로마를 붙들어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순신 장군도 그렇게 위대한 장군이라고 한민족들이 그렇게 우러러보지 않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그렇게 부각시킨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 현충사를 세우고 우리 어릴 때 같으면 현충사에 거의 참배하다시피 갔습니다. 수학여행 가면 반드시 들르도록 했습니다. 그 앞에 가서 거의 참배하는 그런 수준까지 그게 올라갔습니다. 저기에 이것을 세우고 갑자기 이순신을 그렇게 지켜 세운 분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온 백성들을 하나로 이끌, 하나로 단결을 시키거나 뭔가 구심점이 필요하다는 거였죠. 의도적으로 그렇게 좀 했습니다. 통치 수단이죠. 당군 얘기가 왜 자꾸 나옵니까? 왜 당군을 정치권에서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은 정치권에서 이거 깨끗하게 해결을 못 해냅니까? 그 배후에는 분명히 한민족을 하나로 묶어서 통치하는 데 유효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작은 많은 정치 권력자들은 이런 종교 문제를 잘 이용해서 나라를 어떻게 통치해보려고 했던 일들은 굉장히 많았고 지금도 있는 일입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신을 자기 잘 이용해서 나라를 지켜보려고 하는 이런 욕심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흔히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속성이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의 교만은 가만 보면 크게 달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5절 좀 깁니다마는 15절의 그 맨 마지막 절을 한번 보세요. 15절의 마지막 문장. 끝부분을 보시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요 모든 신들보다 더 뛰어난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고대 왕들은 하나같이 자기를 신의 아들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와 전쟁에서 싸워 이기면요 자기가 그 나라의 신을 이긴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다신교는 여러 신들이 있으면서 여기 지역마다 신이 있는 거죠. 지역마다 신이 있는데 그 지역을 내가 점령을 했으니까 내가 그 신을 이긴 걸로 생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다니엘이나 그 친구들이 섬기는 하나님도 그런 신들 중에 하나로 여겼을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아니, 당연히 그렇게 여겼을 겁니다. 그러니 2장에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주면서 꿈을 해석을 다 해주고 났을 때 이 왕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탄을 했습니다만은 입에 발린 감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신들이란 게 다 그런 거니까. 더군다나 그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그 유대 지역도 내가 다 점령을 했는데요, 뭐. 그러니 모든 신들을 자기 밑에다 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권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이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권력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보겠다고 작심을 하면 그것은 별 효과가 있는 듯 싶어 보이지만 그게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것이고요. 효과적이지도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권력 아니라 다른 어떤 것. 예를 들어서 돈, 아니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람 나름대로의 지혜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보겠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경우도 드물지만 그것이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는 사실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면 세상에 있는 권력이나 돈, 인간의 지혜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과 대적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능력을 다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신 것이 뭡니까? 권력입니까? 힘, 능력? 아닙니다. 사랑과 자기 희생. 이걸로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랑과 희생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권력이 있으면요? 그거 갖고 될 것 같습니까? 돈이 많으면 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끝없이 베푸는 사랑, 그리고 자기를 희생하는 이 희생 없이는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참 괜찮을 듯 싶어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대적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이 가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런 세상에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는 것은요. 우리 주변에 많은 적을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 주변에 많은 적을 만드는 일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답변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라는 말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언뜻 들으면 참 괜찮은 표현이고 좋은 말 같아 보이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이게 어려운 말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하라면 어떻게 하겠는데요? 이거 두 개 다 하라 그러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이리와 늑대가 득식을 거리는 이 땅에 복음을 위해서 보내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걸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내가 조금 손해보면 해결나는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좀 타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타협하고 좀 물러설 필요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조금 손해보는 일이라면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이 혹시 잘못하는 경우가 매사에 도전적이고 매사에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덤비는 경우가 좀 잘못하는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그마한 일에도 잘잘못을 따지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내가 정말 따져야 할 문제, 가령 진리 문제가 딱 부닥쳐서 이거 안 됩니다라고 말했을 때 이게 평가 절하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인간은 매사에 그러는 법이잖아. 이렇게 돼서 이게 특별히 중요한 문제 취급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 맨날 한 소리가 그거잖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내가 조금 물러서면서 손해를 보면 해결되는 문제 같은 거는 적당히 물러날 줄도 알고 타협할 줄도 알고 남에게 줄 줄도 알고 이러던 사람이 어느 날 이거는 안 된다 이럴 때 이게 위력이 있는 겁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라는 것은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양보하고 타협하고 자기 희생도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문제 딱 부닥치면요. 이건 죽어도 타협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이것이 위력을 드러내는 거죠. 그렇게 타협을 하지 못할 때 순간적으로 극심한 박해가 올 수가 있고요. 비난이 올 수가 있습니다만은 때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물러설 수 없을 때는 분명하게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그걸 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는 티를 확실하게 내야 한다는 거죠. 내야 할 때는 확실하게 내버려야 합니다. 근데 그게 때로는 한 번은 어렵겠지만 그것이 때로는 우리를 굉장히 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그 선배 이름이 요섭입니다. 요셉도 아니고 요섭이에요. 군에 갈 때요. 그동안 집에서 교회에서 또 여기 믿는 친구들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짓 못하고 참고 살았다마는 나 군에 가거든 자기 편이 그렇습니다. 마음껏 하고 싶은 짓 다른 말로 타락을 한번 해보고 오겠노라고 군에 갔습니다. 주는 술도 실컷 마셔보고 주는 담배도 다 피워보고 실컷 해볼 거라고 갔는데요. 가는 첫날부터 안 되더랍니다. 이름을 딱 보더니 어? 이름 예수자님 뭐 이제? 야, 니 빠져. 이래 보더랍니다. 자기가 티를 내려고 낸 게 아닙니다. 뭐라고 했냐니까 나의 이름이 요셉이 아니고 요섭이야. 그래서 안 되더라는 겁니다. 저 우리 많이 웃고 말았습니다만은 이름 덕은 못 볼지라도요. 처음에 한번 티를 내야 할 때 확실하게 티를 내고 나가는 것이 긴 세월 동안 편안한 방법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 때나 부닥치는 것이 아니고요. 평소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어려운 일, 굳은 일 도맡아 그렇게 하다가 이거는 안 됩니다라고 딱 버틸 수 있는 이런 것이 어쩌면 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이 세 친구에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사실은 호의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아마도 이 세 사람을 굉장히 아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혹시 직장 상사나 안 믿는 이웃들에게 이런 호의를 받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평소에요. 열심도 좀 내고 희생도 좀 하고 돈도 좀 쓰고 이러면서 이웃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를 좀 듣고 사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진리 문제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칭찬 듣고 좀 살아야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좋은 말을 못 듣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기적이다, 말만 많고 꾀만 부린다는 식의 평가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반성을 많이 해야 할 대목입니다. 여러분 최소한도로 그리스도인들은 상식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상식 이하여서 욕을 먹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적어도 상식은 넘어야 됩니다. 또 기본 예의는 차려야 합니다. 이거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본적인 예의는 넘어서야 합니다. 요즘 워낙 인사라는 문제가 예절이라는 것이 제대로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사회의 일각에서는 이런 걸 가르쳐야 한다, 어떻게 된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얘들아, 한국 사람은 인사를 몸의 어느 부위를 가지고 어느 부위로 인사를 하니 아이들 잘 몰라요. 보통 우리가 하는 인사는요. 아이들 중에 목으로 하거나 목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목으로 하는 거 좀 보기 싫고요. 턱으로 하는 거 참 보기 싫습니다. 턱 갖고 머리가 쿡 찍듯이 안녕하세요. 이런 아이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의 인사는 기본이요. 허리입니다. 허리를 숙여서 인사를 합니다. 근데 아이들 한번 보세요. 허리 숙여서 인사? 참 꿈꾸기도 어려운 세상에 돼 있는 듯합니다만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기본 예의는 기본은 넘어서야 한다는 거.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칩시다.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대요. 어느 교회 갔더니 아는 채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더라. 지가 내한테 한참 후배인데도 이놈식이 인사도 안 하고 이러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 왔더니 참 인사를 잘해서 좋더라.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쨌든 주일날 교회 오시거든 얼굴도 좀 해프고요. 입도 좀 해프게 삽시다. 그건 뭐 그렇게 심각할 필요 뭐 있습니까? 막 딴 데 가서 심각하더라도 주일날 교회에서는 좀 해프게 우스가면서 사십시다. 인사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쨌든 이런 면에서 안 믿는 사람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친구들에게 그런 호의를 갖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왕의 명령에 거역하면 바로 풀무불에 던질 거라 그래놓고 이 세 친구들을 불러다가 묻습니다. 14절에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 묻는다는 자체가 절대 권력자에게 있어서는 좀 권위에 손상이 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바로 처단하지 아니하고요. 와서 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15절은 깁니다만은 요약을 하면 기회를 한 번 더 줄 테니까 순종하겠느냐고 묻는 거죠. 여러분 전국의 관리들을 다 불러 모은 데서 이 세 사람 때문에 이런 행사를 한 번 더 치르겠다는 것은 굉장한 호의입니다. 적어도 이 왕의 생각에는 엄청난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세 친구는요. 단호히 거절합니다. 도무지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16절 뒤편에 보시면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잘라버립니다. 왜 이렇게 타협의 여지조차 없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종교인들을 만나면 이 비슷한 현상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무슨 차이 때문이 그럴까요? 아마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나 아니면 가짜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진짜 신을 섬기고 있으니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이나 가짜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신을 바꿀 수도 있고요. 이 신을 섬기다가 저 신을 섬기기다, 그렇게도 합니다. 어떤 분은 성당에서 예배 드리고, 절에 가서 예불에 참석도 하고요. 스님들도 여기 와서 우리하고 같이 예배 드리죠. 뭐, 그러기도 하는 모양입니다만은요. 어떻게 본다면 참 융통성도 있어 보이고 여유가 넘쳐 보인다 싶어요. 사람들이 보기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참신이신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걸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 세 친구가 그 금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있어서 잠시 그랬을 뿐입니다 하고 회개하면 용서하시겠죠? 회개하면 용서하시겠죠? 그냥 이 세 친구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적어도 참신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참신이시라면 양보할 수 없는 것은 절대 양보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진리 문제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긴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그래도 여러분 친하게 지나셔요. 친하게는 지내지만 따라는 안 가는 것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거든요. 상종도 안 하겠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하고 상종하셔야 합니다. 접촉해야 합니다. 그러나 따라가지는 마셔요. 왜 접촉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렇게 진리 문제는 추후에 양보도 보이지 않는 이 세 사람의 신앙 참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16절을 보면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건 막 추후에 타협의 여지는 추후도 없는 단호한 신앙입니다. 17절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요 계시다면 가는 것이 좀 이상하게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계시다면 이거야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이죠. 여러분, 풀무불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들의 눈에 풀무불은 안 보이고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유명한 구절이 18절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예전 성경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참 유명한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건져주시지 아니한다 해도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죽는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뜻이니 기꺼이 순응하겠다라는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참 감격스럽죠. 이런 신앙이 결과적으로 28절을 보시면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렇게 되죠. 자기들을 핍박하던 그 대적자들에게도 인정받는 신앙으로 드러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정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이들의 신앙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볼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기도와 우리를 구해 주시지 않는다 해도 라는 이 구절하고 어느 것이 더 신앙이 있어 보입니까? 어느 것이 더 신앙적인 것 같아 보입니까? 무조건 하고 믿습니다라는 것이 신앙적입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걸 안 고쳐 주신다 해도 이것이 더 신앙적입니까? 기도할 때는 무조건 믿으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에서는 이 고백의 중심에 우리가 있어요. 우리의 뜻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말 속에는 우리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더 강하게 묻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의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두 가지 문제를 놓고 때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당장 이들의 이야기니까 그렇지 우리 개인의 문제를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거 반드시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혹시 안 들어주신다 해도 제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래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해서 하나님의 뜻보다가 하나님 이것만은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생각이 들면 여러분 그렇게라도 기도하셔요. 왜요? 믿고 구하라 했으니까요. 그러나 그거보다가 더 한 차원 높은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아니 들어주신다 해도 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돼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셔야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센데요? 아이들은 부모의 입장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졸라댑니다. 정상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더 성숙해가면 이런 아이의 모습에서 조금은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행하는 기도가 더 아름다운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할 겁니다. 그래 이 친구들이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뭘 생각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 씁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그 표현 속에서는 중심이 우리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17절에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맞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맞습니까?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어느 표현을 여러분들이 더 좋아하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더 좋죠. 그 말이 더 좋다면 우리는 아직 어리다는 뜻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 받기만 하고 하나님께 졸라대면 이거 들어주시기를만 바라고 이런 신앙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이젠 이해할 만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찬양을 드려야 할 하나님이고 우리가 그 뜻을 순종하고 그 뜻에 따라가야 할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그러하니까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나이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죠. 참으로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서의 주제는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나라를 세우고 폐하고 그다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걸 가르치는 책입니다. 그렇게 해서 역사 끝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말씀이죠. 세상의 모든 나라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이 세상에 때로는 성도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온다는 겁니다. 세상이 그런 곳이라는 것을 알라는 말씀이죠. 이 세 친구가 살았던 그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후 시대,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의 성도들에게는 이런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과 그 속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름다운 신앙이라는 것을 이 본문이 잘 보여줍니다. 그러면 세상은 계속 그렇게 좀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도요, 이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